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선언하시는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총독입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독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라고 예수님 당신을 그렇게 주장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말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구약의 소망을 이루는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반면에 12절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장하시면서도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자기를 부당하게 고발하는 그런 어떤 모욕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고소하는 무리들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모습은 이 신문하는 빌라도 자신이 아 이거 정말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였는데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재판하는 자리에서는 누가 부당하게 모함을 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나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 당연히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그게 상식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주장하시면서도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부당하게 고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잠잠하셨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대단히 수동적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또 이 신문장에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고 잠잠하셨던 이유는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메시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말하듯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과 저주의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면서 정말 빌라도의 이 재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가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문을 받으면서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상 이거를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제자들 앞에서도 내가 열두 군단 되는 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하신 이유는 만약에 그렇게 거절하고 저항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히 모욕을 당하시고 이 재판정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밝히시면서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구세주 혹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잠잠하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대장과 장로들이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리를 충동질 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그 시위대를 이끌면서 빌라도를 위협해요. 빌라도가 사실상 이 상황을 보니까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명절 특사를 제안하는데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바라바는 아마 누군지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죄수였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에는 바라바냐 예수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선택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혹은 그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장과 장로들이 뒤에서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빌라도는 상당히 난처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를 선택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빌라도는 총독인데 그 총독을 위협해가지고 총독이 뭐 제대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장과 장로들이 압력을 넣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하고도 사실 조금 맞물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로마가 보낸 총독인데 이게 유대 지방을 조용히 다스려야 되는데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더 문제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걸 뭘 진압하고 이렇게 되면 자기가 정치적 입지가 이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뭘 잠잠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빌라도를 이용해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대항하지 않고 그런 모든 부당한 처리를 잠잠하게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본디오는 지명이고 본디오 출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에서 대단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알았어요. 오늘 보면 18절도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다 알아요. 이 대상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에 대한 어떤 종교적 시기심이다. 이거를 알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총독의 권위를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을 돕는데 자기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의 눈치를 보고 그 이면에 있는 대장이나 장로들의 그런 어떤 이 장난에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해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독특한 것이 19절 한번 보시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마태복음이 시작에도 꿈 이야기가 나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도 꿈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는 아마 이거를 좀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총독의 아내가 꿈에 뭔가 이렇게 사나운 것을 본 거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아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 없다고 판정하지 않았어요. 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잘 안 들은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의 시위를 무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불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과정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 지도자들도 혹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대단히 어떻게 외롭게 어떻게 극심한 그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죽어가세요. 제자들도 사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우리 며칠 전에 묵상했던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던 그 여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렸던 것 같고 그 외에 예수님 주변의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받고 이렇게 십자가 넘겨지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뭐 큰 소리 쳤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이 아주 극도의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정당하게 자기 무죄를 항변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혹은 유대인의 왕이다 주장하시면서도 자기를 그렇게 모함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한 어떤 저주의 형벌의 잔을 마시기로 이미 작정하셔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스스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런 예수님을 주목하고 이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이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셨는지 알고 그 십자가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